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독서의 달 9월을 맞아서 서울 중랑구청에서 특별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리딩으로 리드하라 생각하는 인문학의 저자 이지성 작가님, 그리고 제 옆에서 늘 함께하는 남정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2부 끝에 가수 이한철 씨의 라이브 무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요, 저희와 함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는 방청객분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네. 조금 뭐랄까요? 그렇게 화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울적할 수도 있는데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는 기분은 좋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좋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지성 작가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저희가 동서양의 천재들의 사색 공부법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1부에서는 인문학적으로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인문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색 공부법, 그 공부법 하면 부모님들 눈이 이렇게 번쩍 뜨시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의 눈은 질끈 감기죠.
예. 네. 만약에 공부법으로 나도 이렇게 천재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학생분들도 굉장히 귀 기울여 들으실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문학 뭐 책은 많이 읽지만 네. 이거를 실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 이 천재분들, 유명하신 저명하신 분들이 어떻게 인문학적인 사고를 해서 네. 실제 공부에 이렇게 네. 활용을 하셨는지를 들어보면 저희한테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에서 보니까 이 동서양 천재들의 사색 공부법 10가지 방법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처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거경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네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뭐 외우고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고 수업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인문학에서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문학에서 공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생각 하는 공부, 사색하는 공부인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사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동양 인문학 2500년의 공부법을 좀 제가 쭉 훑어보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서양 인문학 2500년 역사를 쭉 보면서 도대체 인문학 공부법에서 최고의 그 반열에 오르신 천재들일 거 아니에요. 인문고전을 집필하신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놓고 봤더니 동양이든 서양이든 똑같이 겹치는 게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일종의 마음 공부예요. 이게 지금 뭐 요즘 우리가 유행하는 마음 공부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그 뭐랄까 내 마음을 뭐 돌아보고 뭐 약간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부 마음 공부는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보니까 가장 여기서 좋은 게 가장 아름다운 거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었던 게 거경국리.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말이고 낯선 말이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교육 전통이 사라진 게 일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교육 과정을 없애버렸어요. 성균관도 폐지하고 서당도 폐지하고 일본 애들이 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그 선조들이 아니면 세종대왕, 정조대왕, 뭐 다산정약용, 뭐 율곡이, 퇴계유양 이런 분들이 했던 그 마음 공부법인데 그게 거경국리입니다. 뭐냐면은 그 내 마음이 경 상태에 거한다. 말하면서도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예, 그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지극한 상태예요.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네. 공경한다라는 거죠. 내가 내 일을 할 때도 내 모든 마음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단 하나 한치도 딴 생각하지 않고 내 일을 공경하는 거죠. 이런 식의 그 내 마음을 모든 한 곳에 아름답게 전심전력에서 쏟아붓는 거 그것이 바로 이제 경에 거한다. 거경이라고 해요. 국리는 뭐냐면 국리는 뭐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싱크로 번역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내 마음을 바르게 한 다음에 아름답게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쉽게 말하면 바른 마음에서 바른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마음, 내 마음을 먼저 세우고 나면 그때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이 세워지고 내 생각이 세워지면 내 행동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세워진 행동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냐, 그 우리 수신 제가치국 평천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자 또 마지막 단계, 시작이자 끝인 게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래서 거경국리라는 것을 사색공부법에 저는 제 첫 번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다들 힘들어진 분위기가 됐어.
아니
마음이 좀
이렇게
아, 아프네요.
왜 공부법 이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첫째 뭐 뭘 해라 뭐 이렇게 네네네. 심플하게 알려주실 것 같았는데 갑자기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말은 올바르게 생각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더 그러니까 쉬운 팁을 주실 줄 아셨을 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팁이라는 건 사실은 타인의 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맞아요. 아무리 아인슈타인이든 뭐 세종대왕이든 그분의 팁은 그분의 팁인 거지 여러분이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생각을 하면 자신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잠깐 뭐지 뭐냐 우리의 공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로 가보면 그 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건데 EBS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공부 초중고등학교 때 또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부를 잘 못했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걔가 스스로 불타올라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간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죠. 그 친구들을 살펴보니까 아, 이 거경국리랑 비슷한 게 있었던 거예요. 먼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네. 내가 내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는 그런 깨달음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스스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거기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정말 충격적인 파격적인 혁명적인 네. 성적 향상을 이뤄서 서울대에 들어갔다더라. 이게 이제 연구조사 결과로 정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하니까 다들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는데 아니 막 뭐 살아있는 것 같아 막 다들 빛나고 그러는데 그 정말 우리가 거경국리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이면 네. 이게 뭐 너무 추상적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그 회사 뭐 승진을 할 때 또는 자기 개발을 할 때 뭐 쉽게 말하면 입시 공부를 할 때 모두 그것은 다 형태가 다를 뿐이지 모두 동일하지 않은가 한 사람이 변화하는 공부법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보통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네. 하면은 사실 잘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너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니? 가장 흥미로운 걸 택하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네. 걸 찾고 네. 그리고 또 올바르게 사고하는 것 그래서 네. 잘 판단해야 되니까 네. 그거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바르게 생각하려면 진짜 인문 도서를 읽어야 인문 고전들을 또 읽어야지
그렇죠,
아 네. 뭔가 바탕이 있어야 또 올바르게 그렇죠, 사고할 맞습니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잘 생각하려면 또 인문 고전이나 도서를 많이 읽어야겠구나라는 내 네. 생각도 들어서 네. 저는 아 거경국리 잘 기억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문치지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여기 책에 보면 인문 고전의 반열에 오른 해설서로 사색하라 아, 이렇게 말이 돼 있습니다. 대학연의 주자전서 논어 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플라톤의 책 논어 집주. 아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네요. 예, 플라톤
그냥,
이전의 그냥, 철학자들 대화편 성기상 이렇게 왜 사실 그런 얘기하잖아요. 고전 누구나 읽어야 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은 책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거 다 읽지도 못할 것 같은데 인문 고전의 반열에 오른 해설서로 사색하라.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제 책 네. 리딩으로 리더하라와 생각하는 인문학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철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 책의 본질이 무엇인가 리더를 먼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리딩을 리더라고 생각하는 인문학은 제가 책에다 막 누누이 밝혀놨지만 인문학 공부의 그 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인류 역사, 동양 서양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인문학 공부를 잘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인문학 공부가 그냥 그 자체가 인문 고전이 되어버린 분들 그 쉽게 말하면 최고의 기준을 제가 보여드린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집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독자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내 아이를 위한 인문학 교육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뭐랄까 우리 일반적인 인문학 공부법을 그래서 좀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의 인문학 공부법을 보니까 그 인문 고전의 고전을 읽으면 반드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설서가 있는데 이분들은 보통 그 해설서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문 고전에 반열에 오른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율곡이나 퇴계 이런 분들이 논어를 공부할 때 우리는 논어를 읽을 때 그냥 논어를 읽고 말잖아요. 그리고 논어를 읽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서점에 가서 그냥 막 그 최근에 나온 해설서들을 이렇게 막 찾아 읽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을 보니까 이분들은 예를 들면 뭐 주자전서 그 나온 지가 그게 주자가 아마 제가 알기로 AD 1200년도 된 사람인데 벌써 뭐 800년을 이렇게 흘러온 해설서라는 거죠. 같은 논어 해설서도 물론 이제 주자학이 우리나라 와서 잘못 이상하게 받아들여져서 뭐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인문고전 읽을 때 그리고 꼭 여기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해설서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서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에다 반드시 읽어야 된다 써놨는데 너무 그것만 읽지 말고 한 번쯤은 다산 정약용 예를 들어 논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해설한 게 있어요. 논어 고금주라는 책이 그거 뭐 다섯 권짜리인데 다섯 권 사면 너무 피곤하니까 한 권 정도라도 사서 야 나는 이렇게 그냥 논어를 읽으면서 그냥 졸리기만 했는데 다산 정약용은 다산 선생은 정말 이렇게 정말 심오한 생각을 하고 여기 자기 생각을 쫙 기록했구나. 그러니까 그 인문고전의 반열 오는 해설서는 제가 보기에 천재들의 사색 노트예요. 인문고전 독서 사색 노트. 그래서 그걸 좀 접하면 우리의 사색이 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는 이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희망일 수도 있는데 과연 누가 그걸 보겠는가라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질없는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작가는 그런 걸 다 이제 최대한 정보를 다 제공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써드린 거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되고
나중에 이지성 작가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면 빌 게이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책을 샀던 것처럼 그 해설서를 네네. 막 무작위로 집에다가 쟁여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행히 뒤에 보면 네. 부모와 교사를 위한 인문고전 독서 교육 실전 가이드가 있어요. 난 전과 같이 이렇게 축약된 게 좋거든요. 이거 읽으면 어떤 식으로 책을 파악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최근에 인문학 열풍이 불면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또 뭐 대학생들도 스스로가 인문도서 읽어야지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근데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네네.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도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또 이렇게 유명한 분들은 나와 똑같은 인문 고전을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궁금증을 한 번도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작가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인문 도서를 그냥 많이 읽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네.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우리가 어떻게 네. 사고할 수 있으며 또 혼자 생각하면 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좀 부담스러운 거는 네. 사실 주입식 교육의 완성본이 저의 머리라고 본다면 과연 내가 읽은 게 맞나 싶은 경우가 있어요.
네.
혹시 내가 읽었는데 이내는 다르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네네. 있어요. 예. 네. 너무 1 더하기 1은 2야라고 그냥 그렇게 네. 교육을 배워와서 그런지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런 능력이 저는 사실 없거든요. 인문 교양 고전서를 읽으면 그런 게 조금 과감해져도 될까요? 내 생각에 대해서?
뭐든 저지르고 봐야죠. 네. 되든 안 되든 일단 저지르다 보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네. 거기서 분명 얻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얻어짐들이 쌓이면 그게 나의 내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은 이 한국 사회 스타일이 다 입시 스타일이거든요.
맞아요.
뭔가 막 그 평소에 대충 하다가 갑자기 시험 기간에 다가오면 갑자기 다들 벼락치기 하고 막 날밤새 먹고 막 그 뭡니까 막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서 난리잖아요.
근데 문제 그렇게 하고 나면 성적이 잘 나와.
예,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 딱 끝나면 다 잊어버린단 맞아요. 말이죠. 대학도 들어가면 끝나고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모든 매사에게 너무 조급하고 너무 벼락치기가 많으니까 인문학도 막 내가 인문학을 해야 되겠어 그럼 막 온갖 걸 막 책을 쌓아놓고 막 한 며칠 심각하게 하다가 아닌가 봐 이러고 이제 덮고 끝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 집착 결과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도전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인문학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퍼져 있고 늘어져 있고 나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나를 바꿔보려고 그게 뭐 인문학 책을 읽는 거든 뭐 미술관에 가서 미술 작품을 보는 거든 뭐 클래식 음악을 치열하게 파고들든 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건축을 공부하든 뭐든 그게 바로 나를 변화시키려는 몸부림이잖아요. 나라는 네.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 그 과정 자체가 인문학이기 때문에 너무 그 인문학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네.
좀 뭐랄까 부담 없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정말 잘하고 있어 라는 격려를 해주는 거 그게 저는 또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그냥 굉장히 누워가지고 천장 보면서 아 천장 디자인을 하면서 아니야 난 굉장히 격렬하게 더더욱 가만히 있고 싶어 이지성 작가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어 라고 우리는 조금 핑계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저희가 토요일 문학 콘서트 진행하면서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분야별로 작가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뭐 특이하게 뭐 음식, 뭐 혹은 수학 이런 것도 하고 뭐 문학, 또 철학, 뭐 다양한 분야를 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진짜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2부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고전 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문학을 읽었으면은 또 우리가 올바르게 사고해야 된다라는 아주 심오한 그런 팁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뭐 인문 도서 읽는 거 중요한 거 알겠어요.
네네.
그리고 도서를 읽고 또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도 알겠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내가 실제 생활에 네네.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혹은 내가 읽은 걸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도 조금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저 그냥 인문도서를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게 좋겠죠, 작가님?
네, 뭐 쉽지 않겠지만.
네. 어때 작가님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네. 그런 도서를 읽거나 혹은 네네. 저명하신 네네. 그런 철학가 분들,
네네.
인문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네네. 책을 읽고 네네. 실제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실천하고 계세요?
실제 삶이라는 게 뭘까요? 그 질문하신
실제 삶이요?
예, 말씀하신 실제
삶. 아, 또 좀 책과는 조금 다른 삶이잖아요. 다른 뭐 생각 깊게 생각하고 싶지만 네네. 실제 내일 들어올 월급을 고민하게 되고 뭐 오늘 밥은 뭐 해 먹을까도 고민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냥 사람 사는 삶의 문제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그건 인문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인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죠. 굉장히 교만하고 뭐랄까 쉽게 말하면 일반 대중을 굉장히 낮춰보는 저는 그런 인문학은 좋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문학적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뭐 돈 버는 문제, 취직하는 문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보통 그런 분들은 좀 돈이 있으신 분들 취직 다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여기에서 좀 어떤 얍삽하게 막 사익 추구로 가는 그런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좀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평생 삼시 세끼 밥을 먹었는데 뭐 어마어마한 밥을 먹었어요. 뭐 그 뭐 3년이면 1년이면 보통 우리가 뭐 삼시 세끼면 뭡니까? 보통 뭐 천 그릇 이상을 먹나요? 그렇죠?
네.
10년이면 만 그릇 이상을 먹었는데
네.
그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아 내가 여태까지 나 혼자 나 자신만을 위해서 밥을 먹었는데 이제 내가 한번 좀 누구를 위해서 밥을 한번 퍼줘 보자. 한 끼 정도는 그렇게 해서 뭐 우리 뭐 이 중남구에도 그런 단체들이 많을 거예요. 뭐 그런 노숙자를 위한 급식을 한다거나 뭐 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뭐 매주 하면 더 좋겠지만 뭐 한 네.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그런 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방향을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먹고 살 거야 잘 살 거야 여기서 끝나면은 이게 좀 인간적이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넘어가, 그게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은 굉장히 중요하고 일상생활의 그 다리를 좀 인간적 향기가 날 수 있는 그쪽으로 자꾸 연결하려는 자기의 그 깨어있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고 보면 이지성 작가님은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자기개발과 인문학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팬카페 폴레폴레 자원봉사자들이랑 전국 각지의 저소득층 공부방에서 인문교육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랄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사는 이 생활에 너무 막 각박하게 그냥 네네. 사는 것보다는 조금 넓게 그리고 네. 혹은 더 깊게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또 방청객 분들에게 좀 사전에 미리 여쭤봤어요. 어떻게 네네. 하면 인문학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아, 네.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미 씨.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일단은 뭐 행동하는 인문학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분 계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좀 이기적인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은 베풀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리고 생각의 전환 이전과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아 그리고 책은 늘 가까이 공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계셨고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인문학을 실천하려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인문학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분 계셨습니다.
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계시고요. 제일 많은 분들이 늘 나를 돌아볼 수 있다. 수신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보니까요. 가장 많은 내용이 수신의 자세 늘 나를 돌아본다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나를 돌아봐야 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죠. 또 네. 네, 바라볼 수 있으니까 나를 돌아보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다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네. 막 괜히 잘못 얘기하면 너나 잘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책이라는 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한 번씩 해요. 책은 거울이다. 마음의 거울. 우리 외모는 사실은 그 어디를 가든지 우리 외모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외모를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일상생활에 치이다 보면은 뭐 먹고 사는 문제에 치이다 보면은 뭐 사실 여기 뭐 부모님들은 뭐 애 키우는 문제도 있고
맞아요.
연결 치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뭐랄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냐 마치 뭐랄까 기계처럼 이렇게 네. 흘러가는 그래서 굉장히 비인간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게 이제 독서. 책을 읽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게 꼭 인문학이든 아니든 책을 읽다가 우리가 모두가 경험해본 순간들이 계실 거예요. 내 가슴을 치는 문장을 만나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책을 덮고 눈을 감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맞아요. 거죠. 그 순간 자신을 돌아 자아 성찰이 일어나고 그때 뭡니까? 내가 아 비로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 있구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인문 고전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선생님 책에 보면 수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해두셨잖아요.
예.
닦을 숫자에 신발 예. 신자인가요?
아닙니다.
예. 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인문학은 그런 식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군요.
네.
네. 보니까 저와는 다르게 우리 중랑국천 분들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오늘 모신 이지성 작가님은 인문학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인문학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이지성 작가님의 인문학 실천법 두 번째 강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문학에 대해서 그 실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보통 우리가 인문학 하면은 이제 철학, 역사, 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우리가 인문고전을 읽는다. 그런 참 우리의 받은 교육 시스템이 주입식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읽혀봤어요. 많이 읽혀봤는데 항상 그 인문고전, 예를 들면 플라톤의 국가론을 읽었다 그러면은 그런 게 나와요. 읽고 나서 당신에게 무엇이 남았느냐? 그럼 대부분 공자의 생애라든지 여기 플라톤의 국가론에서도 핵심 내용들 있잖아요. 또 뭔가 어려운 내용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 보면은 그 뭐랄까 약간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다 체크를 해 자기도 모르게 그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외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그게 안타까웠는데 우리가 인문학에 실천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에 적용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적용이 나 자신에 대한 적용이죠. 내가 생각을 하려면 나에게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철학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혹시 그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어요? 예, 영화 별로 안 보셨네요. 보통 이제 책을만 읽으시니까 그렇죠. 보니까 한 10분 보시고 나머지는 그 시간에 책을 읽으셨어요. 근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주제가 절대 반지잖아요. 절대 반지를 통해서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는 J.J.R. 톨킨의 동명 소설. 그 판타지 문학의 어떤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문학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거예요. 문학 작품을 그대로 영화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J.J.R. 톨킨의 그 절대 반지 개념은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까지 이제 물어보면은 이제 갑자기 영화 반지의 제왕 하면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다 얼굴빛이 환해지면서 이성 작가가 어려운 질문 던질 줄 알았는데 내가 본 영화를 얘기했어 하면서 갑자기 밝아지는데 그래서 J.J.R. 톨킨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뭐지 이건 이러다가 그러면 이 톨킨은 어디서 영감을 따왔을까요 하면 갑자기 거기서 이제 다 무너지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플라톤의 국가론 우리가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플라톤의 국가론 제2권에 보면은 거기 기게스의 반지라는 게 나와요. 어떤 어느 날 목동 기게스가 길을 가다 보니까 거인이 죽어 있는데 그 거인의 손에 반지가 하나 있는데 그 반지를 자기가 껴서 우연한 기회에 돌려보니까 자기가 투명인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명인간이 된 능력을 가진 기게스는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왕궁, 궁전에 쳐들어가서 왕궁에 쳐들어가서 왕을 살해를 하고 하면서 자기가 왕이 돼서 이렇게 나쁜 놈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플라톤이 던지는 질문, 소크라테스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은 정의란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정의롭다고 너 자신은 생각할 텐데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에게 던진 그 윤리적, 철학적인, 도덕적인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다들 너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희들이 정말 정의롭다라면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처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사실은 정의로운 채를 하고 있을 뿐이다. 만일 너희들이 기게스의 반지를 얻게 된다면 너희들은 다 너희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서 나쁜 짓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아테네 사회의 어떤 도덕 문제에 대해서 거대한 경종을 울린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플라톤 국가론의 그 제2권에 나온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이와 토론을 할 때 또는 다른 책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할 때 갑자기 플라톤의 야, 기게스의 반지에서 투명인간이 됐대. 갑자기 투명인간 물론 뭐 H.G. 웰즈의 뭐 투명인간 소설로도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똑같이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투명인간 놀이가 돼버려요. 잘 모르면. 뭐 동의보감에 뭐 투명인간이 되는 법이 나와 있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제가 실제로 아이들 교육을 해봤을 때 그렇게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좀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이것은 사회 정의의 문제, 개인의 정의의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그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제 또 질문으로 철학적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또 나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그 실천적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 인문고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큰 주제를 놓고 사회에 적용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독서법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방법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거기서 끝날까요? 좋아, 우리 중랑구를 뭐 여기가 중랑구청 구민들이 모이셨으니까 중랑구청의 어떤 이런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이제 거기로 끝. 이제 집에 가서 아 오늘 토론에 참여한 그분이 하시겠지 그분들이 이러고 이제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뭐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인문학적 토론, 인문학 독서라는 게 공연불이 돼 버리는 거죠. 말만 그럴싸한 말잔치. 그게 어떻게 인문학일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으로 나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실천이라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내가 작가인데. 작가는 나름대로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닐까. 그냥 나 혼자 책 써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또 작가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5년 전에 들었던 생각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이 뭐랄까 뭔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막 거대한 집회를 주도한다거나 뭐 그러면 저는 집에 가고 싶거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어디 가는 것도 싫어하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뭘 생각했냐면 내가 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인문학은 교육이라는 거거든요. 인문학이 라틴어 후마니타스를 번역한 말인데 라틴어 후마니타스는 그리스어 파이데이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 파이데이아를 한국말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육이에요. 교육. 인문학은 교육이니까 나는 나의 장점을 살려서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게 제가 제 팬카페 회원들 팬카페 하면은 뭐 연예인도 아닌 사람이 뭐 팬카페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인터넷 DAUM이라고요 그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게. 근데 거기에 저희 폴레폴레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래도 회원이 한 9만 6천 명인가가 넘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사회 참여를 통해서 기부한 금액이 한 15억이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대한 단체인데. 그리고 저희 팬카페 사무실도 저기 관악구에 있어요. 서울에. 그런데 갑자기 팬카페 자랑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를 놓고 그럼 우리가 교육으로 들어가자. 근데 교육을 우리가 학교 공교육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저소득층 공급방 지역 아동센터로 한번 들어가자. 왜? 아, 어떤 통계에 따르면 좀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어린 시절에 불우하게 보낸 아이일수록 나중에 커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쉽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사회의 강력범죄는 굉장히 어렸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불우하게 자란 사람들이 90% 이상을 저지른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관계자한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인간적인 교육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면 이게 바로 사회 참여 아니겠는가. 그렇죠. 오히려 정말 뭐랄까 이 사회를 강력범죄 이런 것들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또 거기를 떠나서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모른 척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런 거창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자 2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저희는 전국 팬카페 지부에서 매주 저소득층 공부방을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논어와 플라톤을 가르치면서 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그 우리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선생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너를. 보통 선생님 한 명이 아이 많아야 두세 명인데 선생님은 너를 사랑한다. 너도 선생님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너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인문학 뭐 논어 플라톤은 왠지 그냥 가서 선생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뭐 서로 민망하잖아요. 언제 봤다고 막 왜 갑자기 막 그래서 괜히 그냥 그 교재 들고 가는 거 인문학 그냥 가면서 논어 공부할까 이러면서 어렵지. 근데 선생님은 너에게 관심이 많아. 네가 정말 바르고 정말 정직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싸우지 말고. 그리고 너가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른들한테. 그냥 너가 어른들이 우리 같은 어른들도 있으니까 그냥 너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라. 뭐 짜장면 먹고 싶냐? 그럼 짜장면 먹으러 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인간관계를 계속 형성해가고 있어요. 그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우리가 그냥 논어 펴놓고 플라톤 펴놓고 앉아. 이거 정말 좋은 거야. 선생님 하는 거 다 들어야 돼. 이따가 선생님이 시험 볼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렇죠. 이게 저소득층 공급방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공교육에 있는 모든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교육적 봉사활동이 우리나라 전체 아이들 10대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가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기반이 안 되니까 이걸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도 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저희 참여해서 같이 참여해서 정말 뭐랄까 새로운 교육, 인간적인 교육의 시대를 좀 우리가 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 두 번째는 또 제가 어느 날 우리 커피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노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평균 커피를 333잔을 마신대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안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년에 1000잔을 마시는 분도 계시겠죠. 심지어 우리나라가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커피 믹스를 개발한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커피 내려 먹어? 그냥 뜨거운 물 종이컵에다 부어서 커피 믹스 이 길다란 걸로 뭐야 스푼을 찾을 숟가락 뭐 이런 거 필요? 야 이거 껍데기로 돌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 커피 믹스도 사실은 원두 커피를 다 냉동 이렇게 뭐냐 분쇄해서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인문학이라는 게 우리가 철학 뭐 박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한없이 어려운데 여러분은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굉장히 인문학이 쉬운 거거든요. 커피 한 잔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게 인문학이에요. 인간을 생각하는 거 커피 한 잔 뒤에 숨어 있는 인간. 그러면 말이죠. 이 커피 콩을 따는 사람들인데 커피 콩을 갈아서 하잖아요. 이게 보통 아이들이에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그게 노예 노동, 아동 착취를 당하는데 그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아이들이 그 보통 장갑도 안 줘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맨손으로 따는데 따다 보면 손이 다 갈라져서 피범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빈이 블러드 커피빈인 거예요. 커피콩이. 이게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이 아이들의 핏방울 빗잔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뭡니까? 너무 우리가 그 TVCF라든지 이런 자본주의적 문화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왠지 커피 한 잔 마셔줘야 우리가 문화인이 된 것 같고.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아동 착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 아이들에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해외 빈민촌에 커피콩 따고 이런 아동 노예 착취,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자. 그래서 이제 해외 빈민촌에 학교 짓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앞에 말씀드린 저소층 국내 봉사활동도 5년이 됐고 해외 빈민촌 학교 짓는 프로젝트도 5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한 학교를 지금 한 15개, 15개국 정도 짓고 이제 올해 말쯤 되면 20개국 지어지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제 책에 보면 그 엽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저의 교육 프로젝트예요. 제가 깨달은 인문학은 개인적인 인문학은 제가 그냥 제 사적인 인문학 그냥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행복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재미있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 하지만 제가 작가로서 공적인 의미에서 인문학은 교육이라는 주제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실천은 그냥 이게 저지르는 거죠. 저소층 아이들에게 인문학 교육, 인간적인 교육이 필요해? 그냥 가자. 그래서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들이 그냥 가서 쳐들어갔어요.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다들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네 프로그램 해봤자 국가에서 돈 안 나온다고. 다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그런데 또 가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인문학 교육 하는 거예요. 아이들 만나고. 그렇다고 쫓겨나기도 해요. 뭐 다 좋은데 우리 지금 국가 예산이 안 나와서 우리 예산 나오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늘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그 뭐냐 거의 결과를 보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가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부딪히는 자체가 아름다운 거 아니냐. 거기에 집중하자. 우리가 뭐 가서 뭐 그냥 뭐 국가 예산을 따내서 뭐 프로젝트라고 언젠가는 하면 좋겠지만 아직 안 되는 상황에서 다 갖춰진 거 생각하지 말자. 그냥 부딪히자.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교사들이 한 뭐 100여 명 가까이 활동 전국적으로 하고 계시고 해외 프로젝트도 그랬어요. 처음에 저희가 해외에 제가 학교를 지었을 때 사실 학교 지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얘기 듣다 보니까 국제고단체 기아대책이라는 한국기아대책 갔는데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뭐 좋은데 뭐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학교 하나를 짓기도 전에 100개를 좀 10년 안에 짓자. 미친 소리였죠 사실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제 사재를 털어서 뭐 계속 기부해서 했지만은 나중에 힘드니까 제 팬카페 회원분들에게 같이 합시다 그랬더니 또 수백 명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또 학교가 더 많이 지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천이라는 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그냥 거창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냥 예를 들면 해외 아동 후원, 또는 국내 아동 후원, 아니면 뭐 중랑구에서는 뭐 어떤 뭐 그 노숙인 봉사라든지 저소층 쪽방촌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한번 저질러 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색다른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최근에 또 뭐냐 저희 팬카페 그 부산에 피카소라는 그 지부가 있는데 거기 회장이 이게 새로 신임으로 부임했다가 제 얘기 듣고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나도 해볼까 하고 이제 고아원에 인문학 봉사 갔더니 그 고아원 아이가 선생님 눈 한번 감아봐요 그러더래요. 눈 감았더니 갑자기 뺨을 때리더래요. 처음 만났는데 때려보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 너무 익사이팅한 경험이었다. 너무 이렇게 내 삶이 무료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 어디 가서 애한테 뺨을 맞겠어요. 그렇죠. 자기 삶이 바뀐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왔구나. 그래서 막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인문학적 삶의 적용과 어떤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강의 시간을 좀 오버했네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성 작가님의 두 번째 강연, 인문학을 어떻게 삶으로 네.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인문학 하면 사실 어쨌건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네네.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네네.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는 게 네네. 어렵지만은 않구나.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 학을 그 학문으로 해석하지 말고 배울 학, 배운다라는 의미로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맞아요. 네, 결국 가볍게. 사랑이 있으면 네, 다른 사람을 네. 둘러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인문학이 또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그렇죠.
네, 함께하는 뭐 이런 학문이니까
서로 이렇게 좀 사랑하자 이게 인문학인 거죠. 네.
맞아요. 오늘 진짜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인문학을 할 때 네. 인문학을 배우는 것보다 인문학을 임하는 자세나 방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네. 왜 그걸 몰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 시간을 할애하셔서 여기 오셨겠죠. 그래서 저희가 방청객 여러분께 사전에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지성 작가님께 질문 있어요? 질문했습니다. 유아 시절부터 아이와 함께 쉽게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5살 여아 엄마 강윤영님 그리고
근데 이건 어렵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이 없으시죠?
예. 근데 그 뭐냐 이 질문은 그 이제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항상 철학이라는 게 질문을 제대로 하는 게 질문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는데
네.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마들이 흔히 갖는 게 뭐냐면 아이를 바꾸려고 하세요. 안 바뀌어요. 엄마가 맨날 똑같이 사는데 애가 어떻게 바뀌어요. 엄마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답이라는 말을 드렸어요. 정답은 엄마가 자기만 바꾸면 돼요. 자기가 인문학 이렇게 인문학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아이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어허.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교육 같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싫어하게 돼요. 인문학은 사람과 사람이 행복하게 만나는 건데 그 자체부터 두 사람은 서로 간의 부담과 강압이 되는 거죠. 그냥 그 똑같은 주입식 교육이에요. 이것은 그냥 또 애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는 엄마의 무의식적 욕망의 발현인 거죠. 자신을 잡으세요. 그러면 그냥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 질문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강윤영 딸 5살 여아입니다. 엄마랑 같이 할 수 있는 인문학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네. 왔었어야 됐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저 정도 나이 때는 그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독일 교육 이야기라는 책인데 제가 외국 교육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참 뭐랄까 우리 그런 교육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 사실은 독일 뭐 미국 사립학교 뭐 유럽 아니 프랑스 이런 데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정도 나이 때는 아이들이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뭐 개구리도 좋아하고 그렇게 보니까 독일 또 인문학 가장 위대한 인문학은 자연을 만나는 거거든요. 또 그 최고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은 자연에서 다 영감을 얻었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엄마하고 애가 이렇게 판초 우위를 가지고 이렇게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판초 우위로 몸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개구리가 움직이는 거, 막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 그걸 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자연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을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개구리가 훌쩍 뛰었어요. 책 뭐 팝업북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못에 가서 자신 엄마하고 아이가 이렇게 그 판초 우위나 뭐 이런 천 같은 걸로 자신을 가리고 눈만 내놓고 바라보는 거, 그 자체가 엄마와 아이가 얼마나 신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꼭 아이에게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책을 읽히는 건 저는 보통 초등학교 5학년부터 좀 읽혀라라고 얘기하시고요. 이전에는 아이하고 행복한 순간을 정말 많이 만드신 거 어렸을 때 그게 인문학이다 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신 시청자 청취자분들께서도 차지연 씨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대답이었죠.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계시면 손을 번쩍 들어서 예.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디 신내동에 사는 정유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이지성 작가님 책을 보면 예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네네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생활고를 겪을 때 사실 책 한 권 펴볼 여유가 없거든요.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야지. 어떻게 인문학을 놓지 않고 그때도 계속 고전을 읽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 뭐랄까 그 거기서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 나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지식과 지혜를 내가 다시 쌓아서 이 사회 시스템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나의 잘못된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때 물론 아르바이트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사실은 그때 직업이 있었고 온갖 뭐 시간이 날 때마다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아 내가 알바를 하기 때문에 뭘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어 나에게 지금 더 중요한 건 당장 돈 버는 거야. 그 논리에 빠져버리면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더 버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경제적 문제가 크게 해결이 되냐? 안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식과 지혜를 쌓아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 어쨌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뭐 쉽게 말하면 제가 뭐 이렇게 보증을 서고 이런 것들은 제가 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했거든요. 그냥 그 딱딱딱 부러지게 나를 지켰어야 되는 건데 그런 연약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제 독서를 통해서 내가 아 이게 그게 잘못됐던 거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달으면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내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정말 필요한 게 책을 절실하게 붙들고 물론 뭐랄까 막 무슨 음침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애정적인 그런 소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하면 사람이 더 음침해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해 접해도 나를 막 고양시켜주고 나를 감동에 적게 하고 그게 좀 어렵고 힘들 때는 우울한 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고 특히 그 뭐랄까 인문학에 우리가 특히 경제적으로 오를 때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전 세계에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뭐랄까 이렇게 사회적인 의식이 부족하죠. 인류적인 의식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만들고 판을 짜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다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고 물론 그 인문학을 저는 이렇게 좋은 인문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자기 두뇌만 발달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스템에서 내가 최소한 피해를 안 보려면 나를 지키려면 나의 경제, 가정 경제를 지키려면 나에게 그런 인문학적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금융회사나 아니면 뭐 TV나 이런 데서 오히려 나를 망하게 만드는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금융상품이 예를 들면 어디 금융회사에서 나에게 권한다. 그럼 이게 과연 진짜 나를 위한 상품인가 그들을 위한 상품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능력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의 인문학은 생활 밀착형 인문학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길어진 거.
근데 작가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작가님이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현실적인 문제에 닥치면 빨리 이걸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럴수록 더 침착하게 되게 그렇지. 멀리를 보고 네네. 아 책을 읽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나와는 다른 사람 같은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좀 해소되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오늘 네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좀 뿌듯한 시간이었는데요. 인문학과 관련돼서 작가님은 좀 계획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 살짝 좀 알려주세요.
사실 계획을 인문학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어요. 지금 관악구 쪽에 차이 에듀케이션이라고 인문학 교육하고 인문학 봉사하는 기관을 세워놨는데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설립한 이런 기관들을 잘 키워서 우리나라 좀 전국 대학가에 인문학 자원봉사 동아리 이 정도 좀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는데 아직은 너무 먼 목표고 지금 네. 당장은 어떤 이 기관을 좀 뭐랄까 좀 잘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좀 소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인문학에 대해서 알리는 일도 많이 하시지만 또 직접 실천하시는 모습까지 보이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끝으로 네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중랑구청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냥 그 부담 갖지 말고 네. 그 행복하게 사시려는 노력 좀 많이 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니 이게 좀 이게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좀 쉽게 생활 밀착형으로 그렇죠. 점심 때 또는 저녁 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정도의 그 고민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딱 하루에 그 시간만 쏟아부어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내가 굉장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하는 시간 1분에서 3분만 떼어놓으시면 많은 것들이 바뀌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 이지성 작가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뭐 인문학적 사고를 키우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네. 저희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사색이라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실천하는 것 네. 또한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럼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좀 인문학과 가까워진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처럼요. 이렇게 인문학의 세계로 이렇게 안내해주는 좋은 길잡이가 계속 되어주시기를 네, 바라고요. 네, 함께해주신 우리 이지성 작가님 그리고 제 옆에서 늘 저를 든든하게 도와주는 남정미 씨 오늘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서요.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퀴즈 참여해주신 분들 방청객 가운데 저희가 뽑아서 책 드릴 거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요. 책 화폭에 담긴 한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요.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 마지막을 빛내줄 무대죠.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흥겹게 마무리할 수 있는 슈퍼스타 이한철 씨의 노래 한번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공개 방송으로 진행된 토요 인문학 콘서트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 많이 청취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1, 2, 1, 2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중랑구 왔던 우리 좀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같이 하시죠. 괜찮아. 에이!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워우워.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다시 한번 괜찮아. 믿어 의심치 않아. 나란합니다. 난